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죠.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대제사장적 기도 안에는 단어 하나하나, 어구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에 굉장히 깊고 심오한 복음의 메시지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한 장을 갖고 책이 세 권, 네 권씩 나올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길게는 아니지만 꼭 알아야 할 것들,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들은 다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제 17장을 계속 이렇게 길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관한 내용 중에 믿음을 가진 자에 관한 부분,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죠. 믿음은 우리 인간 쪽의 언어가 아니라 1차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에 의해서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진 자로 폭로되어야 하는 거고 그게 이제 자기 부인이죠. 그러한 믿음이 아닌 자신 있고 확신에 찬 그런 능력의 믿음은 오히려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변화산 아래의 사건을 갖고 설명해 드렸죠. 오늘도 역시 본문에 기술되어 있는 예수님의 기도 속에 들어있는 성도의 정체성 중 한 가지를 택해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위하여 기도를 하시는 그 무리를 가리켜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 그게 제자고 성도들이죠. 세상. 세상이 무엇인지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설명해드렸으니까 이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세상은 단순히 장소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난 세계관, 가치관, 지혜, 권세 뭐 이런 것들을 총칭하여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코스모스, 세상.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당신의 기도 대상을 가리켜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거기서 뽑아내요.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도는 세상에서 구별되어 예수께 주어져 예수의 것이 된 이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아버지가 세상에서 뽑아내요. 당신에게 주신 사람들만을 위하여 지금 기도를 하고 있고 그 사람들 속에서만 일을 하세요. 그 사람들 안에만 들어가시니까. 17장 16절 볼까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왜? 아버지가 뽑아서 아들에게 줬으니까. 그렇죠? 근데 왜 하나님은 당신께서 직접 세상에서 뽑아내셨다라고 하는 성도들을 하늘에다 갖다가 얼렁 놓으시지 왜 그냥 세상에다가 놔두셨을까요? 왜 안 데려가시는 거죠? 여러분 왜 이 세상 속에 계십니까? 17장 나머지 부분을 잘 읽어보면 거기에 대한 대답이 잘 나와 있어요. 18절 한번 볼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이유가 나와요.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뽑아내어 당신께 주신 성도들이 여전히 세상 속에 남아있어야 하는 이유를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되는 게 있죠. 뭡니까?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먼저 거룩하게 하오니가 전제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 무슨 말일까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 내가 그래서 착하게 살았다? 내가 그래서 말을 잘 들었다? 이런 말일까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은,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이라고 그랬죠. separate, 구별.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거룩하게 했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구별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나를 구별하여 거룩하게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이유는 당신의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거룩하게 하심으로 제자들이 세상에 남아 거룩하게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명해졌어요, 이제. 그렇죠? 예수님이 먼저 거룩하게 되시고 그 일로 제자들이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거룩하게 한 게 십자가 지고 죽은 거였으니까, 제물이 되어서 죽은 거였으니까 제자들도 십자가 지워서 죽이려고란 뜻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남아있는 이유입니다. 공동번역으로 보면 아주 번역이 잘 되어 있는데요. 17절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이 진리를 위하여 몸을 바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이 곧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이 사람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왜?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하여 이 몸을 아버지께 바치는 것은 이 사람들도 참으로 아버지께 자기 몸을 바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좀 더 명확하죠? 제가 여러 번역본을 봤는데 이 헬라어 원문을 이 공동번역이 제일 잘 번역해놓은 것 같아요. 뭐 공동번역을 캐톨릭에서 쓴다고 해서 여러분 공동번역은 보면 안 된다 이런 무식한 소리 듣지도 마세요.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즉 당신처럼 죽기까지 충성하여 십자가를 지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제물로 당신을 구별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성도가 이 세상 속에서 남아서 해야 할 일은 예수님처럼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로 성숙되어지기 위해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12장 1절을 표준세 번역으로 한번 보세요. 바울이 교회에게 뭘 요구하고 있는지 보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개역성경에서는 제사라고 번역을 했죠.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이거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를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를 살려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을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의 뜻에는 아랑곳하지도 않고 자신의 뜻과 야망을 추구하며 자신을 중심으로 사는 세계관, 가치관, 지혜, 권세를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구별된 성도가 이 세상 속에 남아서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세상은 하나님을 제물 삼아 자기의 유익을 챙기잖아요. 그런데 성도가 이 땅에 남아서 제물로 하나님께 자기를 드린다는 건 그 세상에서 나온다는 이야기잖아요. 연결이 되세요? 예, 우리는 세상에서 아버지가 뽑아내신 잔데 이 세상 속을 살면서 그 세상에서 뽑혀 나온 그 현실을 actualizing, 실제화하여 사는 거예요. 나는 진짜 세상에서 뽑혀 나온 사람이구나. 아버지가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를 경험해 알라고, 인격과 이성을 갖고 진짜 너희는 세상에서 뽑혀 나온 자다는 것을 삶 속에서 경험하라고 이 속에 던져 넣으신 것입니다. 안 데려가시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남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제물로 구별되어져 가는 일은 그리 녹록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가 뽑아서 내게 주신 자들이 이 땅에서 세상에서 나오는 삶을 제대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17장 11절 보세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할 부분인데,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성도를 보존해달라, 보호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그들을 보존하여 하나가 되게 해달라 그래요. 이거 우리 공부했죠. 그죠? 하나가 되는 게 뭔지.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와 같이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뜻을 완전히 비워버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자기의 삶을 채운 게 하나가 된 거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땅에 계신 예수가 하나가 됐단 말이죠. 그것처럼 성도들이 자기를 비워서 상대방의 뜻으로 나를 채우는 그런 하나됨을 이루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이며 그게 십자가의 삶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성도는 이 세상에서 나는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를 절절히 절감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착한 일을 많이 할 필요도 없고 특별히 대단한 업적을 쌓을 필요도 없어요. 물론 그게 열매를 맺혀지면 좋아요. 그러나 그게 열매를 맺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삶 속에서 나는 예수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를 배웠으면 성공인 것입니다. 그게 성화의 절정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해봐야 뭐 대단하게 얼마나 그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착한 일이라는 것의 대부분이 자기의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착한 일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착한 일이라고 안 쳐주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거기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나를 완전히 부인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15절을 보시면은 그 하나님의 보전하심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하는 보전하심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볼까요?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악의 정의를 이제 올바로 낼 수가 있겠죠? 악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자신을 비워내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과 이웃을 방법으로 동원하고 이용하는 모든 행위와 사고를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여기에서 조심하셔야 할 것이 있어요. 거룩한 삶이라는 게 세상의 삶의 원리와 반대가 되는 십자가의 삶의 원리로 사는 삶이라고 하니까 구제나 선행이나 봉사 등의 삶은 전부 악과는 반대가 되는 선한 삶이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한 삶을 살면서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게 바로 교활한 인간 군상들의 실체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보직이 장군 비서실 근무병이었는데요. 제가 제대를 할 무렵에 제 조수가 들어왔는데 그 아이가 카톨릭 신부였어요. 저보다 나이가 한 살 많았는데 한참 쫄병이기 때문에 지금도 만나면은 걔는 존댓말 쓰고 저는 반말하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원래 의대를 다니다가 졸업을 하자마자 카톨릭 대학에 들어가서 신부 수업을 하던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군대에 들어와서 제 조수가 된 거예요. 저는 사수고, 그러니까 술도 잘 마시고요. 담배도 아주 꼴초였어요. 신부들은 그게 좋아요. 근데 마음 씀씀이가 참 착한 친구예요. 참 착한 친구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군 제대를 하고 로마로 유학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곳에서 사제가 됐어요. 그 친구는 우연한 기회에 아프리카 잠비아를 방문을 했다가요. 그곳에 있는 가난하고 불쌍한 나병 환자들과 에이즈 환자들을 보고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원래 의사였던 친구니까 그곳에서 환자들을 돌보면서 열심히 그들을 도왔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한국에 들어왔다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그것도 아주 위험한 상태예요. 이미 다른 곳에도 많이 전이가 되어서 거의 불가능한 그런 지경이에요. 그 친구가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근데 의외로 목소리가 참 밝았어요. 그래서 제가 힘들지 않냐고 물었더니 그 친구가 그간의 일을 장황하게 이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이런 인생도 있구나 하면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친구는 군 제대를 하고요. 로마 유학을 마친 후에 아프리카 잠비아로 넘어가서 거의 15년 이상을 그곳 사람들과 함께 살았어요.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자고. 그 삶이 쉬운 삶은 아니었지만 사제로서 공로를 쌓아서 선행을 해서 본인도 자기가 가서 지내야 할 연옥의 시간을 줄이고 캐톨릭은 성자들의 공로를 나눴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그 공로를 나눠주어서 그들의 연옥 시간도 줄여주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참았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런 공로를 많이 쌓았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대단한 용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의 15년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착하고 훌륭한 삶이죠.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아주 착하고 훌륭한 삶이에요. 범인들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삶이잖아요. 그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슈바이처입니다. 그는 슈바이처를 본받아서 정말 슈바이처와 같은 삶을 살아낸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착한 삶을 산 목적이 자기의 연옥 생활을 모면하기 위함이었다는 건 결국 자신의 목적과 유익을 위한 착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구원에 뭔가 기여를 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한 거예요. 우리 주일날 살펴봤죠? 교제를 우리 공부하면서, 성도 간의 교제를 공부하면서 연보라는 단어가 교제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인색하게 억지로 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아라. 그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뭔가 목적을 두고 억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받을 보상을 생각하면서 억지로 하는 그 일, 그걸 악이라고 합니다. 그 이해가 가세요? 죽도록 가서 착한 일을 하고 위암까지 얻어서 왔어요. 문둥병 환자들과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그들을 돌봐주는 삶을 살다가 그런 대단한 병까지 얻어서 왔습니다. 그러나 그 삶이 나를 위한 삶일 때는 악인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악한 삶은요, 이 세상의 도덕과 윤리와 사회법을 어기는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선과 악은 오직 무엇에 의해서만 구별이 되어야 된다? 진리. 선과 악은 오직 진리에 의해서만 판단이 되어져야 돼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도덕과 윤리와 사회법이 마치 진리인 양 그걸 기준으로 하여 이걸 지킨 사람은 착한 사람, 이걸 안 지킨 사람은 악한 사람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오직 예수 한 분이에요. 도덕, 윤리, 사회법은 인간들이 자기들을 하나님 앞에 좀 떳떳하게 내보이기 위해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깃들어 있어요. 그러나 그것 자체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의 십자가만을 의지해서 난 나를 구원할 아무런 능력이 없으며 완전히 타락을 한 존재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을 간절하게 바랍니다 라는 그런 고백 하에 나오는 모든 행위, 선이에요. 그러나 나도 나의 구원과 나의 행복에 미력이나마 보탤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생각에서 전적인 예수의 십자가 은혜만을 의지하지 않는 이가 행하는 모든 삶이 다 악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예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을 듣고 거짓말을 한 사무엘이 선하다 인정을 받은 거고 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자신의 체면을 전부 내려놓고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잠자리를 한 다말이 의롭다 평가를 받은 거예요. 그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의롭습니까? 그게 선한 일입니까? 근데 성경은 다말이 의롭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나라를 팔아먹고 조국을 배신한 라합이, 창녀 라합이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 떡하니 올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린애까지 전부 도륙하여 죽여버린 이스라엘이 칭찬을 받습니다. 그게 도덕과 윤리와 사회법상 어떻게 착하고 선한 거예요. 근데 그걸 선의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는 예수로만 판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세상에서 슈바이처처럼 무슨 50년을 박사학위 5개를 전부 버리고 가학과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바쳤다고 해도 도덕과 윤리와 사회법상 그게 착한 일처럼 보이지만 그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악입니다. 왜? 예수는 그냥 위대한 위인의 한 사람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그의 삶을 조차 착하게 사는 게 구원에 이르는 길인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열심을 부린 거예요. 그걸 악이라고 한다니까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 군대 후배는 15년 동안 위암까지 걸리면서 죽도록 고생을 하면서 악을 행하다 온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구원과 행복에 무언가 보태기 위해 어떤 일에 열심을 내는 건 그게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악인 거예요. 우리의 힘을 보태서 세상을 개혁하고 약자들을 계몽하며 지도하고 약하고 가난한 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그러한 개혁 의지. 여러분 그게 대견하고 장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기독교를 개혁하자,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주장하는 게 그거죠.
교회가 세상에 나가서 약자들의 편을 들어 촛불이라도 들고 나가서 그들이 다른 이들과 평등하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주자. 그게 개혁을 외치는 사람들의 주장 아닙니까?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세상에서 나오는 삶입니까? 세상으로 들어가는 삶입니까? 세상을 좀 더 살기 좋게 만들어서 누구나 다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기쁘게 잘 살 수 있게 만들자라는 것이 굉장히 대견하고 장한 주장인 것 같지만 그게 세상에서 나오는 삶입니까? 아니면 세상으로 더 침잠해 들어가는 삶입니까? 그래서 성도는 함부로 촛불 들고 나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 세상을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약한 자와 가난한 자들을 돕고 그들의 권익을 위해서 손발을 움직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제되지 않고 행해질 때 그거는 커다란 악인 거예요. 우리가 서두에서 살펴본 바대로 우리는 세상에서 건져져서 예수께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분과 연합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예수처럼 세상에서 나오는 삶을 실제화하여 살게 되는 성도예요. 그런데 이 세상을 개혁하여 누구나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겠다니요. 그게 어떻게 세상과 구별되는 삶입니까? 어떻게 그게 거룩한 삶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께 내 백성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도 그 일을 못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올바른 복음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행하는 구제나 선행이 아닌 모든 행위는 자칫 우리의 의가 되기 쉽고요.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를 뿌듯하게 만드는 악이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것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내고 있는 상태로 복원이 되는 것, 복귀가 되는 것, 회귀가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구원의 첫 열매라 그러는 거예요. 구원은 죄를 지은 상태에서 죄를 용서받고 자유하게 되는 것만을 지칭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죄 없는 예수님이 구원을 받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죄를 졌다고 예수님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근데 예수님은 구원의 첫 열매예요. 예수님은 성육신하셔서 죄 아래 오셨죠? 그분은 원래 하나님입니다. 창조주예요. 거긴 원래 예수님의 자리가 아니죠. 인간의 자리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과하신 후에 당신의 영광을 회복하셨잖아요. 승천하셔서.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있어야 할 분이 있어야 할 자리에 가서 자신의 역할을 해내는 것. 그걸 구원이에요. 그러한 예수님의 삶이 바로 천상의 교회인 우리 성도가 이 땅에 타락한 육신을 입고 와서 타락한 현실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중함을 배우며 우리의 무능함과 보잘것없음을 폭로당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자가 되어 세상에게 맞아 죽어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고 우리의 삶이어야 됩니다. 그게 구원이라니까요. 따라서 성도는 그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좇아 살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서 구별되어 그분에게 연합되어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좀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예수가 내 삶을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서 산 그 삶이 모양은 조금 다를지 몰라도 정확하게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성도는 반드시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고 십자가를 치셨던 예수님처럼 하나님 절대 의존자로의 완성의 삶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예수의 삶이 우리의 삶이니까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자기의 소원과 자기의 비전을 세우고 그것을 얻어냄으로써 세상의 칭찬과 박수를 받아서 행복에 이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도가 가당키나 합니까? 근데 오늘날의 기독교는 전부 그거잖아요. 전부 그거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처럼 살겠다고 나선 타락한 나를 부인당하고 예수님의 은혜의 십자가 뒤로만 숨어야 하는 성도의 삶에 공로가 웬 말이며 업적이 웬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살려내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성경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살아날 수 없어요. 존재할 수 없는 인간입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 자리로 가야 되는 이들이 뭔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께 짊어지고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성화의 절정은 완전한 자기 부인이라니까요. 근데 완전한 자기 부인이 되어 빈털털이 빈 그릇이 되어서 가야 하는 이가 그 그릇을 자기 공로로 채워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요약하여 표현하고 가셨습니까? 아버지, 내 뜻은 있습니다. 내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끝. 그게 예수의 삶이에요.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인 거예요. 여러분, 그건 불편한 삶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는 게, 우리는 지금 우리의 욕심이 우리를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야 그렇게 어떻게 살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처럼 편한 삶이 없어요. 왜 사람들이 군대 가서 살쪄 갖고 오는 줄 아세요? 거기선 자기 뜻을 폈다가 마저 죽어요.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거기는. 그러니까 나중에는 살이 토실토실하게 쪄 갖고 나와요, 다들. 근데 그 나를 이끄는 분이 하나님이면 어떻겠어요? 근데 우리가 겁나서 그걸 못 맡기는 거예요. 절벽에 매달려서 거기 누구 없어요. 하나님이 야 내가 밑에 있어 손 놔. 안 넣는 거예요. 다른 사람 없어요? 그거잖아요 우리.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를 맡긴다는 게 내심 불안한 거예요. 왜? 내 목적이 있거든요. 내 목적이 있거든요. 내 야망이 있고 내 비전이 있거든요. 여러분,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거, 하나님 말만 잘 들으라는 건 그 자체가 복음입니다. 우리 보고 불편을 감수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자체가 복음이에요.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맡아 주관해 주실 것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걸 맡기고, 그분은 전지전능한 분이에요. 근데 우리 걸 다 맡기면 그분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대요. 그걸 자기 부인이고 십자가라고 하는데 그걸 안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거 말고 내가 세운 계획대로 당신이 그냥 날 좀 도와주기만 해요. 돈이나 좀 대주고 내 자식 새끼 좋은 대학교 보내주고 큰 집 주고 좋은 차 주세요. 그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진짜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인간 세상이 이렇게 지금 고통스러운 줄 아세요? 왜 훌륭한 철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 인생을 고해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인간들이 자기의 꿈과 비전을 못 버려서 그래요. 인간들의 꿈과 비전이 인간 세상을 이렇게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복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제자들이 복음 전하러 나갔잖아요. 있었죠. 분명히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나온단 말입니다.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셨고 그 자리에 열두 제자가 있었다라는 말이 있고, 제자들이 파송되어 복음을 전했다 그래요. 그 제자들이 전한 복음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십자가를 알았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알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진짜 부활해서 마리아를 비롯한 여자들에게 나타나서 가서 얘기해줘. 그래서 진짜 가서 얘기해줬더니 허탄한 소리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헛소리란 뜻이거든. 헛소리마. 살긴 뭘 살아. 제자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도 지시기도 전에 파송되어 무슨 복음을 전했단 말입니다. 궁금해하지 않으셨어요 그거? 뭘 전했을까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가 뭘 하러 왔는지도 몰랐는데 그런 복음을 전했을까요? 무슨 복음을 전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그대로 따라서 전했겠죠. 예수님이 어떤 복음을 전했어요? 누가복음 9장 6절 보세요.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여 처처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이 유앙겔리온이요. 분명히 복음을 전했죠. 예수님이 어떤 복음을 전했는지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6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십자가 지시기 전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가 아니라 회개하라 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가까이 왔다는 왔다란 뜻이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여기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 어디로 파송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파송했어요. 예수님의 공생애에 그 지역이 어디로 한정되어 있었죠?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항상 유대주의가 팽배한 유대인들이 거하는 곳이었어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게? 마태복음 10장 보세요. 5절.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어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고. 분명히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왜 이스라엘에게만 가라 그랬을까요? 그건 구속사의 순서적인 어떤 측면도 있지만 여기에는 아주 웅숭깊은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믿었던 유대주의가 뭐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지내고 깨끗하고 경건하게 살아내요 구원에 이르를 수 있는 선민이다가 유대주의예요. 인간의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고 인간의 가능성을 꼭 붙들고 있는 게 유대주의입니다. 인간의 가능성과 세상의 화려함과 소중함, 세상의 가치 이런 걸 놓지 못하는 게 유대주의예요. 그렇게 자기들의 행위를 꼭 붙들고 있는 이들에게 가서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한 게 뭐예요? 너희들 제사와 율법 지켜서 천국 갈 생각하지 마라. 너희들이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야 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의 노력과 열심을 발휘하여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려고 하는데 그게 바로 바벨탑이란다? 그건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 회개해야 할 일인 거야. 그래서 회개하라가 복음인 거예요. 천국이 여기 있다. 왔다. 내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너희 가운데 천국이 있다. 그 엔토스라는 단어는 그 전치사는 within이라는 뜻도 있고 among이라는 뜻도 있지만 within이라는 뜻으로 이게 번역이 되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바리새인들 안에 천국이 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몽이란 말이죠. 너희들 가운데 나, 내가 바로 천국이란 뜻이에요. 내가 여기 왔다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완벽하게 지금 순종하고 있는 바실레이아, 하나님 나라 천국이 여기 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이야. 나를 믿어야 돼. 내가 진리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희들의 노력이나 열심, 율법 지킴 이런 걸로 나에게 도달하려고 하지 마. 회개해. 그래서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유앙겔리온. 그게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주 예수만 믿어라 그리하여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로 그대로 옮겨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나서 그가 갖고 있는 재산, 명성, 벼슬, 학식 전부 부정해버리죠. 너는 그딴 것 갖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 조금도 도움 안 돼. 너는 거듭나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유대주의의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니고데모가. 근데 니고데모에게 네가 갖고 있는 그런 모든 소유물이나 너의 열심 하나도 도움 안 돼. 너는 거듭나야 돼. 근데 거듭나는 건 위로부터 나는 거라는 뜻이라고 해서 안 어때니? 그러니까 그 거듭남은 우리의 노력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아니다. 위로부터 나는 거니까 그건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무력함과 우리의 불가능함을 그냥 폭로당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우리를 불도저처럼 밀고 들어와서 우리를 오징어포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한 그게 내 말씀에 대한 지식이어도 상관없고 종교 행위에 대한 열심이어도 상관없어요. 그게 정말 내가 붙을 것이 아니구나를 오히려 폭로당하고 가는 것이지 야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어 너희들과는 달라 이렇게 잘난 자로 구별되어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인간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자기들의 힘으로 구현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 안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이들을 지적하면 이렇게 잘난 척을 할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 보면 여러분이 젖병문 유아라고 보면 돼요. 아직 성숙하지 못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유대주의, 오늘날의 이 세속주의, 물질주의, 성공주의를 진짜 복음으로 공격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회개하랍니다. 이 시대도 바리새인들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뭔가 그렇게 대단한 걸 해서 나를 드러내고 우리 교회를 드러내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드러내려고 하고 그게 다 뭡니까? 세상에서 나오는 삶 아니잖아요. 어떤 신비적인 능력을 받아서 나는 너희들보다 나아라는 그런 걸 한번 입증해보고 싶어 하고 그게 다 뭐예요? 기복주의, 신비주의 아닙니까? 그러고도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이 땅에서 점점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자기의 모습은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밖으로 표출되어 나오면서 점점 성숙되어 가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어요, 남들에게. 그러나 나에게 나는 점점 불가능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자로 인식이 되어져야 맞아요. 그래서 나 때문에 내가 맨날 울어야 맞다니까요. 근데 너무들 자신이 있어요. 너무들 자신이 있어요. 그냥 막연한 추측으로 나는 구원 받았다고 하니까 당연히 천국 가겠지 그러고 그냥 너무 자신 있어. 그 엄청난 사도 바울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난 처음에는 내가 사도 중에 작은 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나 같은 게 무슨 사도입니까? 죄인 중에 괴수일 뿐입니다. 까지 내려가서 죽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나는 점점 잘하고 있고 점점 깨끗하고 훌륭하고 멋진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어. 야, 이 공로를 차곡차곡 쌓다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러고 있다면 그 정말 얼마나 우스운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아프리카에서 착한 일을 하겠다고 죽도록 고생을 하다가 병까지 얻어가지고 온 제 후배에게 너는 죽도록 일하면서 예수를 부인하다가 온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곧 죽을 아이에게 그렇게밖에 이야기를 할 수 없었던 이유는 마지막으로 그가 자신에 대한 신뢰를 좀 내려놓고 예수를 꼭 붙들으라고. 그렇다면 인간들이 사는 세상에서 진정한 선이나 착함이라는 것이 나올 수 없는 것인가? 아닙니다. 나옵니다. 그러나 그건 인간 측에서 생산되어져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간혹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구제나 헌신이나 선한 행위가 나오게 될 때 그게 누구 거죠? 예수님 거예요. 왜? 나는 없어요.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응? 여러분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자꾸 자유의지 하는데 고유의 행동 영역, 활동 영역이 인간에게는 없다고 봐야 옳아요. 아, 인본주의에 빠진 이 교만한 인간들이 자꾸 자유의지 하면서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나를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인간의 자유의지는 제한된 자유의지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게, 그래요. 그걸 자유의지라고 이야기하면 할 수는 있지만, 그건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그 계획 안에서의 자유의지일 뿐이지, 엄밀히 말하면 인간은 고유의 행동 영역이 없는 게 맞아요. 보실래요? 마태복음 한번 가보세요.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지금 이 이야기를 쉽게 풀어서 다시 정리하면 이래요. 지금 악한 이 세상의 주인은 마귀다. 인간은 그 마귀의 집에 놓인 세간에 불과하다. 가구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마귀의 세간을 빼앗아오기 위해서는 집주인인 마귀를 누군가가 결박해야 된다. 근데 마귀를 결박하려면 마귀보다 힘이 강한 자라야 되는데 그게 바로 성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내가 귀신 잡힌 자를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은 마귀보다 힘이 센 성령을 힘입어 하는 것이며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님은 마귀보다 강한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마귀를 결박하고 그 세간을 늑탈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전엔 못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무공을 쌓아서 그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힘을 길러 그를 그 시점부터 결박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주이며 마귀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은 창조주가 후 불면 사라져야 되는 게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마귀를 결박하고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세상의 주인이다 그래요. 그러면 그 마귀의 세상 주인 노릇을 누가 허락했겠냐고요. 그를 언제든지 결박할 수 있는 강한 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잠시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그 마귀의 가구에 불과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소유주인 마귀가 여기다 옮기면 여기에 가 있어야 되고 저기다 옮기면 저기에 가 있어야 돼요. 장롱이 내가 있을 자리는 저기야라고 뛰어다니는 거 보셨어요? 의자가 나는 여기 있기 싫어요. 그리고 딴 데 가서 앉아있고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자의 개념을 제가 설명할 때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demon possession, 귀신 들린 자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게 뭐냐면 마귀의 소유권 아래로 하나님이 보내신단 말입니다. 어떤 걸 가르치기 위해서 마귀의 세간으로 보내신 다음에 그것보다 강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과 은혜로 그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시켰는지를 가르치기 위해 그러한 그림을 그려주는 것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세간살이에요. 가구예요. 마귀의 가구. 로마서에 가면은 바울이 참 뻔뻔스러운 이야기를 반복하여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보실래요? 로마서 7장 16절 보세요.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보세요. 두 번이나 반복하여 자기가 죄를 짓는 건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죄가 짓는 거래요. 아이, 뻔뻔스럽지 않아요? 그럼 바울이 원치 않는 것과 대조하여 쓰고 있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원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원하는 거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속에 있는 죄 때문에 내가 못하는데 내가 만약 그걸 했다면 내가 한 거예요, 그거는요. 근데 바울의 나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이 나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어요?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을 했을 때 그건 내가 한 건데 그 나가 누구다? 예수. 그럼 내가 내 안에서 선한 것이 나왔을 때 그 내가 원한 것을 내가 했다면 그건 예수가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내 공로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심판대 앞에서 내가 한 일을 기억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런 일을 했죠? 예수님이 너 이런 일을 했잖아. 내가 언제 그런 일을 했죠? 예수가 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 속에 있는 나는 어디 갔어요? 십자가에서 죽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를 어디에서 주장할 수가 있어요? 죄인들은요, 마귀의 세간이 되어서 마귀의 소유물이 되어서 마귀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해요. 마귀는 뭐 선한 일, 착한 일 뭐 이런 것을 다 통틀어서 세상적인 거에 물론 통틀어서 그 소유물에게 악만 행하게 해요. 하나님과 이웃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영광만을 위해서 모든 걸 하게 하니까. 그리고는 마귀와 그 소유물은 함께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택한 자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침범에 들어가셔서 그 안에 있는 마귀를 꽁꽁 묶고 그 세간을 꺼내냈어요. 그리고는 그에게 이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죄를 쫓아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갖고 얘는 이제 마귀의 소유가 아니라 예수의 소유가 됐어요. 그를 꽁꽁 묶어버리고 늑탈해버린 예수의 소유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의 삶이 나와요. 그런데 얘의 육신에 죄가, 마귀적 세상이 오염, 마쿨라라는 형태로 여전히 잔존하고 있어요. 그때 얘의 삶 속에서 나오는 죄는 바로 그 오염의 일이지 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은 죽었다니까요.
제 이야기 아니에요. 로마서 6장으로 가보세요.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사르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사르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죄가 우리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죽고 세상이 우리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건 서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죽은 걸 마귀가 계속 소유할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는 죽었어요, 거기에서. 그래서 마귀와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늑탈당한 거예요, 마귀가. 세간살이를. 그래서 마귀와 우리가 한 운명으로 뭉쳐있다가 떨어진 거예요. 그 떨어진 우리 안에 예수가 연합해 들어와 예수의 삶으로 우리를 이제 승천까지 올려놓으시는 것입니다. 그 전체가 은혜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무슨 연옥에서의 시간을 줄이기 위해 착한 일을 많이 한다,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헌금을 많이 한다 그런 이야기를 어디다 갖다가 붙여요. 그건 구원이 뭔지조차 모르는 얘기예요. 그거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께서 오셔서 죽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를 가리켜 티끌, 흙, 지렁이, 마귀 새끼, 뼈다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할 말이 없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부른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렇게 언제 하나님이 훅 불어도 지옥으로 떨어져야 할 그런 인간들을 하늘의 왕을 삼아버린 거야. 거기에 여러분이 뭘 보탤 수 있어요? 에? 하나님 항복, 나는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여 하나님 말만 잘 들을 거예요. 그 자리로 낮아지고 낮아지고 낮아져서 가장 낮은 곳에 십자가 지고 계신 예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11장 36절 보세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보십시오. 잘 보세요. 만물 그 안에는 인간도 들어갑니다. 성도도 들어가요. 만물이에요, 그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요. 그러면 만물의 역할이 뭐겠어요? 만물의 역할은 그저 만물이 나온 출처, 만물의 원인, 만물이 돌아갈 주인이 있다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 보세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은 왜 존재해요? 그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가, 사랑이신 예수의 그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 증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게 만물이에요. 그 안에 인간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어떤 활동 영역이나 소유권 이런 걸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를 누가 덮쳐오느냐? 마귀가 덮쳐오면 거기에 세간살이로 살다 가야 돼요. 예수가 덮쳐오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집 세간살이가 되는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인간들이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나선 것이 바로 이 바벨탑 같은 세상인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은 그 세상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이라니까요. 그런데 자기의 목적과 계획들을 전부 하나같이 다 세워놓고 하나님을 마음껏 불러서 나를 도우라는 거예요. 이런 무례한 것들이 있어요, 세상에. 나를 도우라는 거예요. 아무 때나 성령을 마구 불러서 나에게 능력을 달래, 선물을 달래. 세간살이가. 그것도 마귀의 세간살이었던 것들이 그 마귀 결박하고 겨우 늑탈에 내왔더니 그 엄청난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보따리 내놓으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그 정도입니다. 그렇게 타락해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를 부인당해야 돼요. 그리고 낮은 자리로 계속 내려가서 결국 내 안에 사시는 예수가 부인된 내 안에서 마음껏 사시게. 그게 연합이거든요. 그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삶 속에서 너무 경건하고 너무 착한 삶이 안 나온다고 낙담하지 마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게 잘 가는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러죠. 예수 믿고 술, 담배 끊고 야 나는 의지가 강해서 예수 믿고 그런 것도 다 끊었어. 봐 나는 이 정도야. 그러려면 차라리 술, 담배 먹고 하나님 저는 제 능력으로는 이까지 담배 하나 못 끊는 인간이군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 자리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뭐 직분자들이나 이런 교회 뭐 팀장이나 이런 분들이 너무 깔끔하고 너무 경건한 모습으로 이렇게 사는 걸 별로 원치 않아요. 그건 자칫 교회를 신기루 같은 어떤 허구의 집단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실체를 보여주세요. 괜히 그런 거 됐다고 오기도 싫은 거 기사벽기도나 아니면 뭐 이런 거 억지로 오면서 속으로 제 욕하지 마시고 괜히 날 뽑아가지고 이게 무슨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뉴저지에 있는 그 성준이라고 지난번에 우리 김성교 집사님들 가서 자나이 있죠 왜? 우리 그 뉴저지 인터넷 교인인데 너무 열심인 친구예요 그러니까 휴가를 내고 가방을 덜렁 싸갖고 교회를 와버렸어요 뉴저지에서 김성교 집사님께서 며칠을 자다가 갔는데 어제는 우울한 메일을 보냈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그렇게 열심히 했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결혼을 앞두고 스트레스를 받아 술 담배를 다시 하게 됐습니다. 저는 안 되나 봐요. 이렇게 썼더라고요. 저는 안 되나 봐요. 제가 답장을 썼어요. 그래서 넌 돼. 네가 계속해서 그렇게 승승장구했다면 너는 너를 너무 신뢰했을 거야. 너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단 한순간에 그렇게 무너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배웠으면 되는 거야. 그럼 다시 또 해봐. 오히려 저는 그 아이가 그 일로 유아기적 신앙에서 조금 성숙한 단계로 자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산에 올라가서 불 받고 내려오면 뭐 마누라도 갑자기 이뻐 보이고 교통법규도 잘 지키고 누가 뭐라고 욕해도 싱글벙글 웃어주면서 매일 아침 새벽기도 오고 매일같이 성경 50장씩 읽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점점 지나면서 다시 원상태로 복귀가 되죠. 그때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리로 가시면 안 돼요. 그 첫사랑이 가짜라니까요. 여러분의 본 모습이 드러날 때 그게 여러분의 실체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예수가 사는 내 삶을 경험하고 맛보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오늘 가서 또 끊었던 거 다시 다 처음부터 하지 마세요. 건강상 안 좋은 거니까 그런 건.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그렇게 구별되어 나가는 삶을 사는 것이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만 들어야 하는 그런 존재임을 자꾸 올바로 인식하고 그렇게 경험하며 사는 것이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조차 자랑하는 그런 삶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폭로시키면 폭로당하세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내가 너 그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러면 얘기해 주세요. 오늘 목사님 설교 못 들었냐? 그래서 나는 가능한 거야. 맞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는 사람은 절대 그런 교만한 자리로 갈 수 없어요. 예, 기도하겠습니다.